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자녀로 부름받고 또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14개의 교회가 또 여러 현장 속에서 각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먼저 인도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의 힘을 얻고 또 당대 세계복음화에 큰 은혜가 더해지며 모든 관련된 현장과 또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순종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지게 부족함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각 교회와 각 현장을 등대와 같이 밝힐 또 그 등대와 같이 살릴 수 있는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의지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지난번 신방을 돌면서 계속 보게 됐던 내용들이 사실은 에베소예요. 되게 뭐 한동안 로마서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전달을 하면서 이상하게 로마서를 보다가 꼭 참고해야 될 성경이 생기는데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좀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면서 로마서가 바울의 어떤 백미라면 사도행전 아니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작은 책이지만 좀 진주와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읽으면서 하게 되었었고 또 유독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었다. 이 내용들이 가장 뚜렷하게 나와 있는 서신서가 있다라면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딱히 어떤 제목이 있다. 뭐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 오늘 좀 아까 읽었던 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역시 이 말씀도 이번 주 주일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이 말씀을 또 고린도서 1장 3절인가요?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도구와 삼는 현재 교회들과 개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각 개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주의 백성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1장이 큰 답이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1장을 좀 이렇게 가볍게 쑥 보는 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틈틈이 시간 될 때마다 에베소서를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영화를 이제 봐도 그렇잖아요. 이제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중요한 순서가 어딘지 알잖아, 이렇게. 그래서, 아, 이 부분은 그냥 패스. 아, 이 부분 패스. 책도 읽다 보게 되면, 그 중요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를 말을 하기 위해서 책이 막 글을 막 써가잖아요. 그러면 뭐, 그것도 통과. 만화책도 중요한 그 아주 클라이막스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 이게 클라이막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막 그, 많은 것들을 두고 있는데 그 외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거나 아니면 스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사실 이 일장의 내용도 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막 그 구속의 그 은혜와 그런 부분들이 로마서의 뭐 6장처럼 로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고 이 부분은 안 중요하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욕을 말하기 위해서 물론 구약은 그럴 수가 있죠. 구약은 예표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을 것인데 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경들이 다 귀중하게 읽혀져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말씀 구석구석이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시작하면서 생각을 좀 들었고요. 작지만 아주 보화 같은 진주와 같은 또 에베소서,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되게 상업적인 지역이었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렇죠? 소아시아라는 얘기는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곳에 복음운동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한 교회를 형성했는데 계속 뭔가가 그들이 다름을 통해서 계속 분열이 되어지고 계속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에베소서다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그 중에 1장 내용은 너무 백미와 같은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한번 내용을 쭉 내려가면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도가 된 그것이 내가 실력에 갖춰져 있어서 아니면 내가 할 만하니까 내가 깜이 되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남보다 착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그나마 내가 제일 선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또 당대 세계복음화 이 일을 어쩌다가 흘러흘러 가다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안내와 인도 속에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그런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무리 강력하게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필요한 것이 더해지지 않을 때, 그 응답이 더해지지 않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자신도 모르게 풀썩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달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꼭 기억하실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분은 내가 부름받은 그 반은 내 어떤 원함이나 소원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1장 1절을 무엇을 딱 받고 시작해요. 그렇죠? 무엇을 향한다고요? 교회를 말할 건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지금 사도가 된 그 이유, 성도가 된 그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이 부분이 항상 계속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 와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과정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 그 부분이 계속 발견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보이고 계속 응답과 역사를 추구하고 추종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본인이 다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죠. 자신,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시험 봐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 봐서 합격해서 갈만하니까 이 길에 온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이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개인들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이 부분이 계속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멀고 한 달에 굉장히 지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안 보이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럴 수 없죠. 또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누가 인도하셨고 누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권이 항상 있다는 것이 계속 인식되고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나를 부르심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예전에도 어느 그 제자 한 명이 사업을 크게 하고 어린 나이에 성공한 친구인데요. 가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만났을 때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직장 가서 예배를 들어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뭐. 그래서 성경은 모두 항상 사랑 중심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윤리적인 배려하고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 뭐 퍼주고 이런 의미에서 사랑을 말한다라면 그런 윤리를 말한다면 그건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론되거나 하나님이 관련되거나 그리스도가 관련된 고백된 믿음 없이 사랑 말하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그 어떤 사랑을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함에 있어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랄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계속 그를 돕고 그를 이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측면에 어떤 휴머니스트 뭔가가 인간 애를 가지고 막 돕는 그것 자체만이 하나님 사랑이라 말한다는 것은 그건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하나님 안 믿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뭐 카톨릭 쪽에서는 뭐 큰 어머니라고 말하는 분이지만 사실은 교황도 공동 마리아,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과 똑같은 공동 구세주 아니냐 이거 말했던 사람이에요.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얼마나 많은 고아를 돌보고 얼마나 많은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두각을 나타내면서 칭찬받았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 마리아 공동 구세주설. 마리아도 예수님과 같은 공동 구세주다. 이런 걸 볼 때 윤리적인 측면의 사랑을 계속 말을 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을 말을 할 때 사람을 돌볼 때 계속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계속 그곳에 배어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그냥 윤리적인 그냥 인간 내에서 나오는 발현되는 사랑 정도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하는 이 평강도 그냥 편안한 마음 그냥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한 그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고도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보여요. 예수 안 믿고도 얼굴 변질해가지고 아주 그냥 옥빛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다라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냥 옷 잘 입고 있는 노예라니까요. 그냥 살만한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노예인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자체를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계속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개인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응답이 많고 역사가 많다 하더라도 홍해를 건너는데 무너진다니까요. 홍해를 건넜는데 그걸 믿지 않아서 40년을 가게 된다니까요. 40년을 가면서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니까요. 가난을 못 들어갔다고요.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 은혜와 응답이 많이 있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체성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지가 계속 인식되고 발견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감이 없이 결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뭐 많은 구절에서 그런 부분을 지지하고 있죠. 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우리를 불렀고 은혜와 평강을 주셨고 그들에게 또 준 게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서신서는요 특별히 대상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인간들 향해서 주신 성경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다른 교회 공동체가 받고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것이 맞지만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에베소 바깥에 있는 불신자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1장 잠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원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어요. 편지 받은 대상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원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성경을 무턱대고 막 일반인에게 적용해서 인간애를 주장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3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4절 말씀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체험되는, 경험되는 내 비참한 모습과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퍼지고 엎어지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왜? 너에게 준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이미 주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령한 복을 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부르셨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2절 말씀, 1절 말씀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절 중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5절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23절까지 1장이 있는데요. 거의 네다섯 절 빼놓고 대부분 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을 말하기를 작정하고 한 것 같아요. 계속 그리스도로 우리 글을 쓸 때 한 문장을 매 절마다 반복하면서 쓴다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니야. 혹은 본인에게 이게 넘쳐났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라는 말을 쓰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내용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줘요. 신령한 복을 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너희를 이끌 것이고 또 그들의 아들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6절이에요.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렀다. 그렇죠? 그런 은혜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를 불렀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를 불렀냐?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그리스도 아니죠.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는 너희는 신령한 복을 주려고 불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불렀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렀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실제 지금은 무슨 말을 하냐면 실제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냐?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됐다. 속량되었다. 곧 죄사함을 받았다.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사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친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피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사함받은 거예요.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음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있는 죄사함을 받았다. 뭐 이런 말 있죠? 이 얘기는 구약시대 때 노예를 살 때 쓰는 말이야. 그쵸? 단어가 아포리트로시스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그를 노예를 살 때 값을 지불하는 거야, 이렇게. 값이 35만 원이면 35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 이 단어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어떤 행위를 말할 때 이 단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막연한 선행, 막연한 피 흘림이 아니라 대상을 사기 위한, 대상을 얻어내기 위한 한 과정이었다. 피로 말미암아서 성령하셨다.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은 비밀스러운 거야.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내 죄가 사하였음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신 것이 나와 관련됐다는 것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계시되지 못하면 사실은 구원에서, 구원에 들어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요, 구절 말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냥 갑자기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은 예정하신 것이고 실제 그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죠. 예정은요, 5절 말씀에도 예정하사 나오고요. 9절 말씀에서도 예정하시니라고 나오고요. 11절 말씀에도 예정을 입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획이 어느 순간에 그냥 된 게 아니라 영원부터 이미 미리 정해진 거예요. 예정, 미리 했잖아요. 미리 정해진 거예요. 너를 부르는 것은 네가 까매 되거나 그럴만하니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된 거라고요. 그 예정되는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부름받은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순간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고 예정을 따라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시는 그를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고 신령한 봉을 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부르셨고 자기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여기 내가 서 있지만 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 있는 그 전에 내게 딸려있는 영적인 축복의 내용들인 거예요. 이 가운데 네가 부름받았고 이 가운데 안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습 보고 엎어지지 마. 네 모습 보고 자빠지지 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죄사함 이런 말은 많이 말하지만 각 교회에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잘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적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목회자가 강단에 서가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복음을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1년을 쭉 설교를 펼쳐놓고서 뭘 했나 보게 되면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니, 말 속에는 있어요. 단어는 있어. 예수님의 그리스도. 단어는 있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내거나 전달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작게 보여서 그래요. 우리는 응답을 받고 역사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계속 발견돼야 돼요. 발견되지 않으면 성경 모든 것 자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붙잡고 세속화되어지고 이 성경을 붙잡고 번영신앙으로 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못 돌아와요. 성경을 들고 계속 모세 얘기를 하고 성경을 들고 계속 요셉 얘기를 하고 성경을 들고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주신 축복, 만나 매출하게 그게 핵심이냔 말이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요.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거, 이긴 자체가 핵심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집에 살면서 그간들 받는 축복을 받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했던 그 지혜가 핵심인가요? 아니,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모세 리더십, 200만 인구를 이끌고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 리더십이 핵심인가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각 성경을 통해 보여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못 봤다는 얘기고 그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지만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죠.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방인 너희들과 유대인 너희들이 당연히 교회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너희 모두가 다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다 이 가운데 부름받은 거 아니냐.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쿠바와 어떤 곳을 하나가 되었나요? 취미생활로 하나가 되었나요? 아니면 사상으로 하나가 됐나요? 아니면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된 것인가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아시아 인도하고 옷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윤곽도 다르고 음식도 늘 우리 카레를 늘 줘보세요. 매일같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데 그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었나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하고 또 이웃나라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다른데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해서 괴계와 속임수가 싸움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민족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거 꿈부를 통해서 통할 때마다 그럼 매년 보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 온 열방에 나와서 온 열방에 나와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감사한 것이죠.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잘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뜻으로 말미암아 1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너희가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희가 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가 부름받았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온 게 아니고 흘러온 게 아니다. 어떻게 하다가 얼떨결에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여기 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엘살바도르 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 가서 만난 것이고 이 모든 것들 다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계속 인식되고 크게 보여야 돼. 크게 보이지 않으면 현실이 크게 보이고 내가 크게 보이면 어느 순간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일하시는 이의 결정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이 사역을 왜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왜 오늘도 엄마들이 또 떠나는데요? 왜 엄마들이 복음 가지고 칠레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유럽, 아프리카 생판 모르는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왜 그 일을 위해서 달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97만 원밖에 없었는데 1월 1일 날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한 6억 7천 8천 썼습니다. 7억이라고 잡게 되면 700배, 700배. 받은 응답이 700배인 거야. 그리고 헌신한 게 700배인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어떻게 이 복음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복음하고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그 모든 것들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요. 매 절마다 한번 나중에 칠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매절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2절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6, 또 7절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그 안에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요. 언제 한번 이 내용 가지고 전달령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뭐 일장을 훅 훑는 거니까요. 계속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 있다고 말을 고백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쭉 넘어 13절 그 안에서 쭉 넘어가서 18절 말씀 보니까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택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의롭게 하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계속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17절 알게 하심 19절 알게 하심 또 9절에 알게 하심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IQ가 좋아서 그걸 파악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읽던 말씀, 그렇게 했던 믿음이 순간 싹 사라지고 영될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게 뭔지, 방향이 뭔지, 읽던 말씀을 읽어도 전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런 상태가 돼요. 알게 하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이걸 내가 알게 해달라는 사모함과 은혜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함에 계속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사실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계속 있어야 할 부분이죠. 18절 말씀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고 또 계속 그 능력의 19절 말씀 보니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계속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렇죠? 날 왜 불렀지? 나에게 주신 은혜와 풍성함이 뭐지? 나한테 어떤 은혜를 함께하고 계시지? 이것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 필요가 충족되는 방향에 세워지면 번영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충분히요. 그런데, 신앙 목적이, 하나님의 날 부르신 뜻이, 나에게 있는 경제적인 필요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기 위함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 누구이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그래서 알아간다는 말보다도 알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큼을 인정하고 또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까 그런 말 했죠. 7절 말씀에 필요 말미암아 성령하셨고 그 다음에 20절 그분이 부활했고 지금 자기 하나님의 하늘의 오른편에 앉아계시다. 그리스도에게 현실인 것이 우리에게도 현실이다. 그렇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우리를 교회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교회입니다. 열례교회 교회가 교회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교회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를 찬양하고 있을 그 교회가 같은 교회인 것이죠. 또 천상교회 지상교회가 같은 교회인 거예요. 또 아프리카 어느 곳과 이웃나라 어느 곳과 일본 어느 곳과 있는 그 교회들과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장이 이렇다는 내용이고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의 모든 구원과 은혜와 평강과 흠없음과 거룩하게 함과 자녀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너 자신 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라고 부른 거야. 하나님 보는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인도받고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참 영광과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특별히 그의 부르심이 무슨 의미인지 날마다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더하셨고 지혜와 계시 정세를 더해주셨고 또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하며 주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였으니까 특별히 알도 목사님과 서윤기 장로님과 정성근 성도님에게 은혜를 내주시옵시고 육신적 연약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그 가운데 치유가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변미래 권사님과 최옥 전사님과 장재승 권사님에게 은혜를 도하시사 연약함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내어 주옵시고 나마다 더 깊어지는 믿음 가운데 더 신령한 믿음 가운데 거해지는 계시됨이 있도록 인담을 내어 주옵소서. 김순희 형제에게 은혜를 도하시고 또 주 앞에 연약한 자들이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며 진행되고 있는 엘살바도르 피네저 사역과 또 칠레를 이동할 터인데 칠레 사역과 또 복음이 전달되고 온 그 아시아 그 땅과 또 이웃나라와 또 일본 가운데 은혜를 내어주셔서 모든 나라들이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움직여지며 자신 나라를 살리고 한 대륙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이 시작되는 출발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4개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인담을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며 그 믿음이 커지며 계시되는 믿음 가운데 참 영광 돌리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현장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